B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이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것이며 하르키우시를 점령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10일에 시작된 이번 공세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새로운 전선이 열렸고 며칠 안에 주민 수천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남부에서는 정유소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하얼빈 시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 시작된 하르키우 지역 공세에서 러시아군 진격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편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병력을 늘리기 위해 수감자들의 육군 입대를 허용하고 징집 기피자들에 대한 벌금을 5배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고 분쟁의 빠른 해결에 대한 서방 측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공정한 평화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공망과 제트 전투기를 요청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가장 큰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하르키우 지역에서 시작된 러시아군 공세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유지하고 러시아군의 모든 돌파를 막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 종종 이견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가 15일 자국령 누벨 칼레도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17일 현지에서 폭력 사건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근 누벨 칼레도니에서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는 선거법 개정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 등 약 1,000명의 보안 요원들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누벨 칼레도니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카나크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추구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립을 추구하는 원주민들과 프랑스에 남기를 원하는 유럽계 후손들 사이의 긴장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최근 누벨 칼레도니에 10년 동안 산 사람에게 지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지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독립 지지자들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공동체를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인질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했을 때 살해됐고 시신들이 가자지구로 옮겨졌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252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시신들이 하마스 터널 안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신 발견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아있거나 사망한 인질들 모두 귀환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가자에 구금되어 있던 테러 분자들을 신문에 얻은 정보로 간밤에 작전을 벌여 시신을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이 이스라엘 남부에서 열렸던 음악 축제에서 살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하마스 반군들과 17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반군들은 가자 남부 라파 주변에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군 전차들을 공격했습니다. 자발리아는 가자지구 내 8개 난민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자발리아 중심부에 있는 시장까지 들이닥쳤고 불도저가 진격 경로에 있던 집과 상점들을 밀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몇 달 전 자발리아를 평정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마스 반군들이 재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리아에 재진입한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옌스 라에르케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파 주민들이 공포에 떨면 도망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 프라하에서는 체코의 봄을 상징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프라하 봄 국제음악제가 한창입니다. 5월 12일부터 시작했고요. 6월 3일까지 3주간 이어지는데 이번 프라하 봄 국제음악제 올해도 79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올해는 특히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가 태어난 지 또 2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가 올 한 해를 체코 음악의 해라는 아주 큰 이름을 붙여서 체코의 봄을 여는 이 음악 축제도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2악장 몰다우로 시작합니다. 체코의 음악가 바출라트 노이만이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체코의 음악가 베드리지히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의 2악장 몰다우, 바츄라트 노이만이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독일식 이름인 몰다우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이 곡의 이름은 체코 수도 프라하에 흐르는 불타바 강입니다. 그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체코 사람들의 이야기, 이 프라하의 역사를 담아낸 체코를 상징하는 음악인데요. 1824년에 태어나 올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체코 민족음악가 스메타나가 50살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에 걸쳐서 만든 6개의 악장으로 된 음악작품 교향시 나의 조국의 두 번째 곡이 바로 몰다우입니다. 스메타나가 살았던 19세기에는 민족 음악을 중시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서사시를 음악에 대입해서 작곡하는 교향시라는 형식도 유행했던 때였습니다. 체코 왕가와 역사를 상징하는 체코성, 비셰흐라트, 그리고 불타바강, 고대 전설 속의 여전사라고 하는군요, 샤르카 등을 소재로 보헤미아 민족의 역사와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은 체코가 올해 2024년을 체코 음악의 해로 정하고 또 국가적 음악 축제를 마련한 이유가 됐습니다.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 50년을 맞아서 1946년 5월 12일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서 시작된 프라하 봄 국제음악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공연으로 시작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갔고요. 또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내용의 음악 공연과 행사를 준비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자, 올해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의 오프닝 공연 나의 조국은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이 맡았습니다. 체코의 음악을 세계로 알리고 있는 체코의 지휘자 야쿱 후르샤가 이번 축제 홍보대사 역할을 맡았고요. 또 초청된 여러 연주자와 음악가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한국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있어서 또 눈에 띄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코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로 신세계 교향곡을 만든 안토닌 드보르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90년대 초에 드보르작은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음악원의 원장 자리에 그리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받았고 미국 뉴욕으로 오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을 넘어서 미국까지 명성이 높았던 드보르작이 미국 음악계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음악가, 또 미국의 음악가들을 양성할 지도자로 낙점을 받았던 겁니다. 미국 음악가들을 만나고 공연하고 대륙을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에 고향 체코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는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입니다. 4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들으시죠.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국제 봄 음악제가 열리고 있는 체코 프라하. 체코의 자랑인 작곡가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프라하 봄 국제음악제는 축제가 이어지는 3주 동안 프라하 도시 곳곳이 공연장이고 행사장입니다. 음악 공연장의 중심에는 중세 분위기가 살아있는 뾰족한 첨탁 건물이 눈에 띄는 그러니까 역사적 건물이 많은 구시가지가 있고요. 그 속에 시민회관과 시민회관 안에 스메타나 음악홀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루돌피노움이라는 음악당도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이나 독일의 여러 도시, 이탈리아 못지않게 체코의 음악적 명성과 역사를 보여주는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유명 작곡가들의 석상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 안에 드보르작을 기념하는 드보르작 홀이 있습니다. 1896년에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장단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지휘한 음악가 드보르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던 공간입니다. 드보르작이 존경했다는 스승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에 자극을 받아서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슬라브 무곡 16곡 가운데 10번 곡 준비했습니다. 작품 번호로는 72-2번입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피아노를 함께 치는 연탄곡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지금은 오케스트라 편곡이 더 익숙해져 있는 곡입니다. 조지 스젤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지금 클래식 음악계에는 한국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임윤찬 씨는 2022년 6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반 클라이븐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자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계 곳곳에서 연주회를 열어서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많은 음악인들이 음반 제작을 꿈꾸는 유명한 레코드 음반 회사 데카 레이블하고 쇼팽의 에듀트 연습곡 음반을 내놓아서 세상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음반이 나오고 난 뒤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기간에 임윤찬 씨의 이 에튀드 앨범은 영국 클래식 차트, 스페셜리스트 클래식 주간 차트 맨 윗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는 두 번째 자리였고요. 영국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이력과 특별함을 소개하면서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의 활약에 센세이션을 했다, 너무나 놀랍도록 대단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대회 이후에 음반 녹음, 연주 활동, 평가 등을 자세하게 전하는 등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했습니다. 임윤찬 씨가 한국 언론인 한겨레 신문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해야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연습하는 자세와 마음을 얘기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임윤찬 씨에게 쇼팽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는데요. 근본 있는 음악가를 닮고 싶어서라고 했고요. 쇼팽의 에튀드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던 작품이어서 1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어떤 용암을 밖으로 토해낸 느낌이라고 음반을 낸 소감을 전하게 됐습니다. 에튀드는 프랑스 말로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쇼팽의 에튀드는 피아니스트, 전문가들을 위한 아주 수준 높은 연습곡인데요. 피아노의 교과서라고도 불리는 작품이고요. 쇼팽의 유산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피아니스트를 발굴하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의 참가자들은 반드시 쇼팽의 에듀트 20여 곡 중에서 한 곡을 연주를 해야 됩니다. 쇼팽의 에듀트는 짧게는 1분부터 뭐 길어도 4분이 채 안 되는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작품 번호 10의 3 이별곡, 10의 12 혁명, 25의 11 겨울바람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 블라디미르 호르비츠, 필리프 앙트로몽의 연주입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피아니스트 한국인 이민찬 씨. 2022년 미국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로 세상을 놀라게 한 뒤에 지금 바쁜 공연 일정 또 음반 녹음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쇼팽의 에듀트 이번에 음반을 낸 에듀트로 데뷔 리사이틀 발표회를 가졌고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으로 순회 공연을 한 데 이어서 6월에는 한국으로 가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8월에는 다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볼 축제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카네기홀에 오르는데요. 그때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연주곡을 준비한답니다. 카네기홀은 여러 연주자들의 공연을 묶어서 입장권을 판매하는데요. 이 시대 가장 독특한 재능을 지닌 피아니스트로 꼽은 키릴 게르그스타인, 이고르 레비트, 우치다 미스코 등과 함께 5명으로 구성한 피아니스트 시리즈 티켓에 이민찬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민찬 씨의 가장 최근 공연은 4월 말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노스 베데스타에서 열린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공연이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에서의 공연과 마찬가지로 모든 좌석이 매진이었고요. 공연을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은 며칠이 지나도 연주를 직접 본 그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민찬이라는 음악가가 또 얼마나 성장할지 다음 공연도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피아노의 라흐마니노프,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녹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